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잉글리시 미디유가 방송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11월 4일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가 해제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라는 것은요.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는 그러니까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인데요. 목적은 낮 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면 에너지도 아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 세계 한 70여 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시간을 조정하면서 뭐 수면 장애나 심장 마비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인다는 보고들이 부작용들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각국에서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미국의 하와이나 애리조나주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일광 절약 시간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도 이번에 폐지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의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서 연방정부의 승인을 거치게 되는데요. 반면에 플로리다주는 관광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햇빛 보호법을 만들었는데요. 1년 내내 시간을 앞당겨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입 100년을 맞는 일광 절약 시간제에 대한 논란, 논의, 뭐 다른 미국 내 몇 개 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4일부터요. 한반도와 미국 동부 시간은요. 내년 3월까지 14시간 차이가 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로제트가 부릅니다. It must have been love.
헬로
동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이들을 주목하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이 최근 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선거의 방향은 두 부류에 좌우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인은 유권자의 약 70%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백인 대졸 여성의 민주당 선호와 백인 고졸 이하의 남성의 공화당 선호가 역대 최고 수준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백인 대졸 여성들 가운데 61%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28%에 그쳤고요. 이에 반해서 백인 고졸 이하 남성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66%,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24%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0일 두 유권자 집단의 양당에 대한 지지도 차이가 1994년 조사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7일 등록한 유권자 9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3.2%포인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인 대졸 여성과 백인 고졸 이하 남성의 투표 성향을 가른 요인으로 경제와 문화적 요소를 꼽았는데요. 월스트리트지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본선에 진출한 민주당 여성 하원 후보는 183명, 2016년엔 120명이었습니다. 반면 공화당 하원 후보 가운데 여성은 52명에 불과한데요. 자,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에 35석, 주지사 50명 가운데 36명이 새로 선출되는데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되찾고 공화당은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가까스로 지켜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전설의 갱. 1970년대에서 80년대 미국 보스턴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갱단 두목 제임스 벌저가 지난달 30일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화제입니다. 벌저는 알카포네, 존 딜린저, 존 코트 등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갱단 두목 중 한 명입니다. 미 교정당국은 웨스트버지니아주 브루스톤 밀스의 교도소에서 종신형으로 복역 중이던 제임스 화이티 벌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벌저가 수감자들에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벌저의 삶은 두 편의 영화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파란만장했는데요. 1970년대 미국 보스턴의 밤세계는 이탈리아계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계인 소규모 갱단 두목이었던 벌저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연방수사국 요원 존 코넬리에게 경쟁하던 이탈리아계 조직의 정보를 건네서 상대 조직에게 타격을 입히고 자신의 조직을 키워나갔습니다. 백금색 머리카락 때문에 화이티, 백인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불린 벌저는 마약거래, 납치 등 온갖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19명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고 살해한 뒤에 이빨을 모두 뽑아내는 등 잔혹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9.11 테러 이후 오사마 빈 라덴과 함께 FBI의 1급 수배자 10인 명단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유명 헐리우드 배우 잭 니컬슨, 조니 뎁이 각각 그의 역할을 맡은 영화 2006년작 디파티드, 2015년작 블랙 매스가 제작되기도 할 만큼 유명했습니다. 그는 FBI 요원으로부터 자신이 기소될 거란 얘기를 듣고 1994년 종적을 감췄고요.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2011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체포됐는데요. 살인과 자금세탁, 마약 밀매, 무기 소지 등 31건의 혐의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한 주 동안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잠수함들이 최근까지 잠수함 기지를 활발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는데요.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VOA가 구글 어스를 통해서 북한의 그 마양도를 살펴봤는데 네. 북한 잠수함 여러 척이 기동 흔적을 보이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 프랑스 국립연구원과 또 에어버스사가 촬영한 위성 사진에도 마양도의 한 지점에서 75에서 76m 길이의 잠수함 두 척, 또 그리고 30m 정도 되는 잠수함 두 척이 정박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30m 길이대의 잠수함 두 척은 지난 6월 그리고 7월에 촬영된 한 위성 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6월 1일 마양도의 중심 지역 부두에 약 76m 길이의 잠수함 두 척, 또 30m 두 척, 10에서 20m 사이로 추정되는 반 잠수정 두 척이 보이지만 7월 25일에는 이 가운데 75m 길이의 잠수함 한 척만 남아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북한 마양도라는 곳에서 이 잠수함이 자주 포착되네요.
네, 마양도 전체로 볼 때 잠수함이 많게는 30척, 또 적을 때는 한 20척 남짓 줄어든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실은 1일 단위로 위성 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에서도 일부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만 화질이 떨어져서 2, 3일 간격으로 특정 지점에 잠수함이 있었다는 흔적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주시해온 북한 잠수점 동향은 마양도가 아닌 신포시의 한 부두에 집중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수년간 신포의 부두에는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고 있는 65m급 잠수함이 정박해 있었고, 실제 더 많은 잠수함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마양도 쪽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 잠수함들은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군사 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개건연구원은요, 위성사진에는 1950년이나 60년대 이 러시아가 개발한 매우 오래된 잠수함이 포착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요, 이번에 포착된 잠수함 대부분이 로미오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로미오급 잠수함은 디젤을 이용해서 소음이 심하고 또 만들어진 지도 오래된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가진 잠수함은 미국 하와이에 근접하기도 전에 뭐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의 그 위성에 발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북한 잠수함들이 최근까지 잠수함 기지를 좀 드나드는 모습을 포착한 기사 첫 번째로 많이 본 기사로 소개해드렸고요.
네.
자,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인터뷰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과 안소영 기자가 최근 쟁점이 됐었죠. 남북 군사합의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기사가 바로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2013년 6월부터 3년 정도 한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어봤는데요.
네.
샴포 전 사령관은 미한 대북 태세와 양국의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를 찾을 때까지는 유의해야 한다라는 말로 평가를 대신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제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북한의 장사정포는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군사합의에 이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배치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은 부분이 좀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된 것도 쟁점이 됐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비행 금지 구역을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비행기를 운영할 때는 서로 상대 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군 헬기가 비행을 한다면 북한 측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요. 샴포 전 사령관은 우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비상 사태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VIP 그러니까 뭐 지휘자들 뭐 그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을 비행해야 되는 경우에 과연 이럴 때는 통보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다만 만약 유엔군 역시 군사작전과 군의 준비태세를 약화하지 않는 선에서 이 비행 금지 구역에 동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샴퍼 전 사령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하고 한국의 공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일단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한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소개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미한 연합군 사령부 사령관, 그러니까 미군이죠. 그리고 한국군 사성 장군인 부사령관의 사무실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공군이나 해군, 해병대 등 전체 연합사령부 본부가 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서로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방위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양국이 언제든지 열린 대화를 주고받고 또 조직적인 절차를 거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때문에 양국 군 당국 간에 분명히 이와 관련한 다시 말해서 군사 합의서와 관련된 소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만약 종전 선언이 체결된다면 뭐 한반도에서 유엔군하고 미군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도 참 큰 관심사인데요.
예.
관련 언급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삼포전 사령관은 유엔군 측면에서는 관련 법과 또 명령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뢰 제거 등 다른 활동들을 이제 또 유엔군이 맡게 될 텐데 다국적 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해당 국가에서 철수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주한미군은 유엔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엔사와는 별도로 주한미군의 주둔은 계속될 것이고 이를 계속 지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삼포전 사령관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노력에는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옳은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죠.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런 말을 소개를 했는데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또 대북 준비태세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도 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이 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지난 31일이었죠.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를 열고 여기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 방위 지침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이조은 기자의 보도 많이 본 뉴스에 역시 올랐습니다. 연합 방위 지침은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이후에 연합 방위 태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대략적인 윤곽을 그린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전수 작전 통제권 환수라는 건 지금은 이제 그 전시에 미군이 작전 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합의한 것은 모두 8개 항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미한 연합군 사령부 형태의 지휘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연합사 사령관은 지금은 미군이 맡고 있는데요, 대장을.
네.
이제 이게 바뀝니다. 한국군이 대장을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에 맡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 연합 방위 지침에 전작권 환수 이후에 유엔사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 국방당국이 한반도 무력 분쟁 예방 기능을 수행해 온 유엔군 사령부를 계속 유지하고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 문서의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미국 주도의 연합군 사령부의 임무를 전제로 한 미래 한국 주도 연합군 사령부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미한동맹의 미래 방위와 모습에 관한 공동 연구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점검을 했고요. 또 이 연구를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해당 연구와 관련돼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미한동맹이 수행할 역할을 검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또 다음 달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 공중훈련을 유예한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훈련을 일단 유예하기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내년에 있을 대규모 연합훈련, 해마다 봄철에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 15일까지 실무 의견을 모아서 다음 달 12월 1일쯤에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죠.
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 따르면요. 두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단계 등 북한이 취한 조치에 주목하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건설적인 약속을 인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 번영, 재통합에 관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약속을 이행하고 또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이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또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들이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북군사합의서 이 부분이
네.
많이 쟁점이 됐었잖아요.
네.
이날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지지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그렇다,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로 많이 본 뉴스 알아볼 차례네요.
네, 미국 국무부가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통해서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기는 현장을 포착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현철 기자의 보도인데요.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이 26일 트위터를 통해서요. 유엔 제재를 위반한 대북 불법 선박간 환적 이 현장을 포착한 사진 9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몇 장을 소개해드리면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지난 6월 7일 파나마 선적 뉴 리젠트호와 북한 유조선 금운산 3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크게 확대를 했는데 이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두 선박이 환적을 위해서 호수로 연결돼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지난 5월 18일에 찍힌 사진에는요. 동중국해에서 파나마 선적인 샹유안 바오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백마호와 역시 선박간 환적을 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네.
국제안보비확산국은 샹유안 바오호의 선박명이 페인트로 일부 지워져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북한 선박에는 이 백마라는 이 원래 이름 대신 푸마라는 가짜 선박명이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선미에 적혀 있는 백마라는 선박명 일부가 페인트로 가려져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지난 6월 2일 동중국해 상류한 바오호가 북한 선박 명류 1호와 환적을 하는 사진도 공개를 됐는데요.
네.
이 사진에도 역시 두 호수들이 두 선박이 호수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담긴 이 사진 9장을 국제안보비확산국이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자, 이번에 공개된 선박들 뭐 뉴 리젠트호하고 금운산 3호 그리고 샹유안 바오호
네.
그리고 백마호
네.
이 배들이 지금 유엔 제재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라고 하죠.
네.
지난 16일에 상유안 바오호 또 뉴리젠트호 등 파나마 선박 두 척 그리고 북한 선박 금운산호를 새롭게 제재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서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넘겼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샹유안 바호 또 뉴 리젠트호는 모두 파나마 선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들 선박을 소유한 회사는 타이완 회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의 선적 국가들은 해당 선박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해야 하고 또 이 밖에 제재 선박의 자산은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자, 마지막 뉴스 알아보죠.
인권과 평화 안보 사이의 연계를 강조한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인데요.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달 3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결의안에 추가된 내용 가운데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과 또 평화 안보 사이의 연계에 구체적 중점을 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같은 연계를 강조한 것은 비핵화 의제에서 인권이 포함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폭력과 차별의 피해자로서의 여성 역할뿐 아니라 안보와 평화의 운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도 조명하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결의안에 최근에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요?
네. 이번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그리고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을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오랜 고통 또 이 문제의 시급성도 지적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는 게 언젠가요?
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달 31일에 이제 이 결의안이 유엔 인권 3위원회에 이제 제출이 됐고 오는 15일 정도에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절차를 보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이제 유엔 총회로 이게 다시 보내 주고요.
네.
그러면 한 12월 중순 정도에 또 유엔 총회에서 이 결의안을 또 채택을 합니다.
네.
참고로 지난 2005년부터 매해 유엔 총회가 이렇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지난해는 2016년에 이어서 2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처리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북한 마양도에서 최근 북한 잠수정의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미 8군 사령관 출신의 샴포 전 장군으로부터 최근 쟁점이 됐던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평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미한 군 당국이 합의한 연합 방위 지침 내용 알아봤고요. 또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유엔 제재 위반 선박의 사진들, 또 유엔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독자의 선택 함께 하셨고요. 박형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I am not the only one.
unobtainable, even though God knows I can't find.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한 보수 단체가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ow, this is freedom. Yeah, that was my first time to be an American.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 운동가 박연미 씨가 와우, 이것이 자유로구나. 네. 그것이 내가 처음 미국인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150여 명의 미국인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미 동부 델라웨어에 본부를 둔 보수 성향의 민간단체 ISI가 마련한 서구 문명과 자유에 대한 포럼. 30여 분간 진행된 토론회에 패널로 나온 박연미 씨는 10여 년 전 부모와 함께 탈북한 이야기, 고비 사막을 넘어 끝내 자유를 찾게 된 긴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나가 아닌 우리로만 생각하는 집단이며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스스로 노예인 줄도 모르고 산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아버지가 중국에서 죽고 어머니의 성폭행 사건 등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끝내 자유를 찾았고 자유는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기립박수를 보내는 150여 명의 청중을 향해 박연미 씨는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ISI는 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 그리고 정부의 제한된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에 초점을 둔 단체입니다. 올해 창립 65년을 맞은 이 단체는 13년 전부터 서구 문명과 자유에 대한 포럼을 열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감을 주는 많은 연설자들을 초청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ISI의 찰리 코플랜드 대표는 VOA에 북한의 인권에 대한 포럼은 이 단체 창립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nd many colleg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today believe that socialism is better than capitalism, that socialism is better than a democracy. And what we want to point out is you don't need to do a lot of research. You can look at the Korean Peninsula and you can see democracy and capitalism in South Korea and you can see socialism and communism in North
Korea. 미국 사회는 오늘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보다 더 좋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하는 코프랜드 대표는 이런 시각이 잘못됐다는 증거는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아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있는지만 봐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아래 사는 주민들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의 북한 사회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은 모든 면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는 후진국이고 현대사회가 되기 위한 엄청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라고 코플랜드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 기업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연미 씨는 VOA에 미국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 시민사회 인식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정치인들에겐 좀 덜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핵 쪽에 더 관심이 많고 왜냐면 그 이 나라의 안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I cannot really blame them. 그러니까 왜냐면 정치인으로서 make the country safe is their it's gotta be their priority, right? From their enemy. 그래서 그 핵을 중요시하는 거는 비판 안 하는데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사람들 관심은 아직도 뉴클 웨폰에 아직도 많이 쏠려 있죠. 아직도 뭐 핵에 엄청나게 포커스가 있으니까. 네.
박연미 씨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말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현재 미국인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을 정상 국가로 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김정은이 백악관을 온다거나 그러면 이건 정상 국가인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제일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개가 그건 것 같아요. 북한을 인정하는 거. 북한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진짜 그러면 뭐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가 그래 노예를 그냥 살아하고 이제 인정해버리면은 북한 정권이
미국 워싱턴의 보수 성향 핑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워드 포일러 대표는 박연미 씨의 증언에 대해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미국이 듣고 있고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eakening of America's support for rea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we will all, I know as individuals and as people.
포일러 대표는 마르코 루비오, 코리 가드너, 밥 메넨데즈 등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의원들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은 모두 북한 인권 문제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Menendez and others on the Democrat side feel very much the same way.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and of North Koreans trying to escape through China and therefore violations in China are not acceptable.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 사람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은 국제사회 기준에서도 용납할 수 없고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행사는 ISI에서 교육받은 보수주의 미국인들의 행사인 만큼 이 단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이날 수상자 중에 한 명인 리즌 매거진의 캐서린 매그와이드 편집장은 VOA에 박연미 씨 증언은 미국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더하며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의미를 뒀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걸 다 떠나서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다는 건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며 정부가 뭔가 숨겨야만 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al freedom is the freedom of people and goods to cross borders. And if there's any reason why that movement is restricted, it's almost certainly because the government has something to hide. They're doing something wrong. And to me, North Korea is the most extreme example of that. And
매그와이드 편집장은 이에 대한 가장 극단적이고 최악의 예가 되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박연미 씨의 자서전을 읽고 여러 번의 만남을 가졌다는 매그와이드 편집장은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접하는 것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함께 고민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탈북해 2년 동안 중국, 몽골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고 미국인 남편과 이스라엘에 아들을 둔 25세 탈북 여성 박연미 씨. 2015년 살기 위하여 자유를 향한 한 탈북자의 여정이란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하고 국제 무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있는 박연미 씨는 자유는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미국의 시민사회가 자신과 함께 싸워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라는 거, 이거는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자유고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라서 북한 사람들도 그날이 온다면은 목숨 걸고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서. 왜냐면 the ultimate goal is like the change gotta come from North Korean people. Within the people, we cannot really just like drive tank and kill the dictator. The people in North Korea have to demand to be free. And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유를 외칠 수 있도록. 근데 그 외칠 때 당연히 피값이 있겠죠. 그 값을 치러야겠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다 자유를 찾은 국가들 보면 다 싸워서 피 올려서 찾는 게 자유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길 끝에는 이렇게 진짜 지상 낙원이 있는 거니까.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의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로 들어보는 B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전쟁의 폭풍은 1861년 여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겁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병사들을 훈련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부연합 수도인 리치먼드만 점령한다면 남부 반란은 그대로 끝나는 거겠죠.
남부군의 뷰리가드 장군은 맥도웰 장군이 공격을 감행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남부군을 이끄는 조 존스턴 장군은 맨하사스에 있는 뷰리가드 장군과 합류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군의 주력 부대를 빼내 뷰리가드 군에 합류하게 하고요. 소규모 병력을 보내 북군을 공격했습니다. 북부군의 패터슨 장군은 존스턴 장군이 전면 공격을 해온다고 믿고 남부군의 주 공격 지점으로 보이는 측면을 방어했습니다. 패터슨 장군이 남부군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는 존스턴과 그의 주력 부대가 이미 맨하사스에 집결한 뒤였습니다.
1861년 7월 16일 어빈 맥도웰 장군이 이끄는 대규모 북부군이 알링턴 지역을 행군했습니다. 며칠 뒤에 벌어질 남북전쟁 첫 전투를 예감이라도 하듯 날씨는 무더웠고 길에는 먼지가 일었습니다. 행군은 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흩어졌고 병사들은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행군 중에도 개울이 나타나면 멈춰서서 얼굴을 닦고 물을 마셨고 나무에서 열매와 딸기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밝은색의 군복을 입은 병사들의 행렬이 시민들의 눈에는 마치 긴 서커스 행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병사들은 대부분 군대 경험이 없어서 쉽게 지쳤습니다. 물론 전투가 벌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지나갔던 마을이 센터빌인데 센터빌까지 45km 정도 이동하는데 무려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전투는 1861년 7월 21일 일요일에 시작됐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북부군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북부군을 이끄는 맥도웰 장군은 군의 주력 부대를 남부군 뷰리가드군의 왼쪽 방면으로 이동시켰고 대포로 공격해 남부군을 밀어냈습니다. 남부군의 방어선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위태로웠고 일부 남부군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군 장교들은 군대가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부군을 대표하는 강인한 지휘관인 스토넬 잭슨 장군처럼 서서 맞서 싸우라고 외쳤습니다.
물러서지 말고 돌벽처럼 서 있는 잭슨 장군을 보라. 도망가지 말고 버지니아 군인답게 싸우라.
남부군 장교의 애타는 외침으로 남부군은 참패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남부군은 끝까지 맞서 싸웠고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날아가는 총탄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고 계곡은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일요일 아침에 벌어진 이 대전투를 멀리서나마 지켜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대혼잡을 이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과 마차를 타고 모여들어 센터빌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았고요. 아래쪽인 불론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총소리, 포탄 터지는 소리는 요란한데 불론 쪽이 워낙 나무도 많고 숲이 우거져서 그런지 전투하는 모습은 잘 안 보여요.
누가 쏜 총소리인지, 누가 쏜 대포 소리인지 알아야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저도 아침부터 이 센터빌에 올라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연기밖에 안 보여요. 가끔 북부군 장교들이 언덕 위로 말을 타고 올라와서 자기네 군대가 이기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 속이 타네요.
북부군과 남부군이 첫 격전을 치르고 있는 버지니아 메나사스의 불런 전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치열해졌고요. 어느 쪽도 먼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난도호 계곡에서 북부군의 로버트 패터슨 장군을 따돌렸던 남부군의 조 존스턴 장군의 대규모 부대가 열차를 타고 메나사스에 도착했습니다. 조 존스턴 군은 뷰리가드 군과 합류해서 북부군을 공격했습니다.
북부군은 전투를 중지하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부군의 어빈 맥도웰 장군과 장교들은 후퇴를 막으려 했지만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고 총과 장비까지 다 버린 채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남북전쟁 첫 전투는 북부의 참담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북부는 남부군이 워싱턴을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빠졌고 하루빨리 육군을 조직해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군대 창설 임무를 조지 맥클레런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불런 전투의 패배는 우리에게 잘 훈련되고 명실상부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맥클레런 장군은 수도 워싱턴을 남부군의 공격에서 지켜내고 버지니아의 남부군을 공격할 수 있는 육군을 조직해 주십시오.
조지 맥클레런 장군은 34살의 청년 장군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조지 맥클레런 장군은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워싱턴 요소 요소에 배치했고요. 48개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육군이 잘 조직되고 잘 훈련되고 또 충분하게 보강되고 나면 그때 남부 반란군과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맥클렌 장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남부군과의 충돌을 가급적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맥클렌 장군의 계속된 변명으로 링컨 대통령과 불화가 생겼고 여론과 언론,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맥클렌 장군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맥클렌 장군은 북부군에서 최대 규모인 포토맥군을 지휘하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그의 군대가 당장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가져오길 바랐습니다.
남부군은 테네시를 거쳐 켄터키주 경계선으로 이동해서 켄터키의 남부지역 요새와 방어시설들을 구축했습니다. 남부군은 가능한 많은 철도와 강을 봉쇄했고요. 북부군이 켄터키를 통해 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켄터키 지역의 북부군을 이끄는 책임자는 유리시즈 그랜트 장군이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 비틀즈의 Yesterday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ame suddenly. Why?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n a nutshell, in a nutshell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hat's wrong with your car? The engine is not starting.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Oh my!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what's the matter with your car?
야, 네 차에 무슨 문제 있니?
The engine is not starting.
시동이 안 걸려 라고 묻자 제이슨은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다 설명하자면 길고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차가 과열돼서 엔진이 꺼졌어 라고 합니다. 저는
Oh my!
아휴, 어쩌니?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a nutshel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hat's wrong with your car? The engine is not starting.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Oh my! Today's expression is in, I-N, in a nutshell. N-U-T-S-H-E-L-L, nutshell. In a nutshell. You can use this expression if you are about to describe something as briefly as possible or you're going to sum something up. If you state something very concisely, it's easy and quick to understand the point. Nutshell은 명사로 쓰일 때는 경과의 껍질을 뜻하지만 동사로 쓰이면 요약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n a nutshell는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다, 아주 분명히 말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의 차에 뭔가 복잡한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제게 다 설명하자니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차의 문제를 말합니다.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라고요.
이렇게 무엇을 아주 간단하게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in a nutshell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n a nutshell, I had a very rough da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간단히 말하자면 난 오늘 무척 힘든 하루를 보냈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ell us in a nutshell what you'd like to do.
라는 문장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간결하게 말해보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hat's wrong with your car? The engine is not starting.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Oh my!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n a nutshell means to state something very concisely. In a nutshell. In a nutshell. In a nutshell.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목소리) 생각과 의견 V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